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월드컵의 열기가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스페인이 16강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한 것인데요. 스페인은 지난 대회의 우승팀이자 현재 FIFA 랭킹 1위인 나라라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제 곧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각국 정부 대표 간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인사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대표 간식인 초코파이의 반입을 거부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반군의 공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또다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베트남 연안에 두 번째 원유 시추선을 파견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룰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날개 잃은 천사 함께 듣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잇단 경고 발언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한 절대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의 외교안보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미한 동맹이 처한 위협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중대하고 지속적이며 점증하는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미국과 한국의 대응 태세도 함께 설명을 했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포괄적 전략으로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군사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장비와 막강한 전력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6차 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와의 밀접한 공조로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독자적 또는 다자적 제재를 함으로써 북한을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대책은 그런 제재, 그 같은 강경책만 있는 겁니까?
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말하자면은 육자회담에 관한 9.19 공동성명이나 또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식량 24만 톤을 지원한다는 229 합의 뭐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이행할 경우 체제 안보는 물론 경제개발과 국제적 인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도 최근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차기 한국 대사로 지명된 마크 리포트 국방장관 비서실장도 지난 17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포트 지명자는 북한이 심각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위협에 대해 리포트 지명자가 밝힌 대책은 뭔가요?
네, 리포트 지명자는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의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제재 그리고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등 세 가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포트 지명자는 특히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리포트 지명자는 강력한 군사적 방어력과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알래스카의 요격 미사일 숫자를 늘리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의 두 번째 TP2 레이더 체계를 구축하며 두 척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순양함을 2017년까지 배치하며 괌에 고고도 방어체계 사드를 강화해 북한의 위협보다 한 발짝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 근무 경력이 있어서인지 리퍼트 내정자의 군사적 대책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는 그런 군사적 대응책뿐만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였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한때 핵탄두 천여 개를 보유한 세계 4위의 핵 보유국이었지만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나 러시아, 영국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큰 경제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카자흐스탄의 이 같은 발전 과정을 잘 살펴보고 하루라도 빨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 고위 인사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듣고 계십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또 각국 정부 대표들이 참여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 인권 보고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견해를 밝혀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약칭 COI인데요. 약 1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지난 6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보고된 거죠.
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50년 넘게 유엔에서 북한 문제가 항상 정치적인 문제로 간주돼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다뤄졌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상황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COI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많은 인권 침해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확인됐으므로 이에 따른 조치들이 지금부터 논의되고 실천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의 발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대표로 참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특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과거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최석영 대사는 국제사회가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이제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대사는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가 인권 보고라는 명분 아래 북한을 중상 모략하고 국제적 압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치적 음모의 도구일 뿐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발언에 나선 29개국 가운데 중국과 수단, 이란 등 9개 나라가 개별 국가에 대한 특별 보고관 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 인권 청문회가 열렸죠?
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국제인권소위원회가 지난 18일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한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북한 정권에 대량 학살죄를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영국의 한 법률회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서 그동안 대량 학살이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유엔 인권 이사회 상호 대화 회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경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해 외국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북한이 지난해 말 13개 경제개발국 개발 계획을 발표한 뒤 외국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있는 모습이 최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나선 경제특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북한 교류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는 독일의 민간단체인 한스 자이델 재단과 함께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나선에서 경제연수회를 주최했습니다. 이 경제연수회에서 북한 관계자들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서 경제 특구를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라선 특구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미국의 AP통신이 현장을 취재해서 보도를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의 나선이 외견상 모든 면에서 북한 경제의 전초 기지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도로들은 넓고 포장이 돼 있었으며 대로변의 건물들은 여러 색깔의 장식 전구로 밝게 빛나는 등 대부분의 다른 북한 도시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은 나선 특구를 방문한 결과 북한 경제특구 실험에 한계도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AP통신이 지적한 한계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나선 특구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치적 현상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대대적인 변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인사 상태에 빠진 북한 경제를 되살리려고 노력할 만큼 절실하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의 미무라 미츠히로 주임연구원은 북한 지도자들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보다 많은 부와 중산층을 만들 경우 자유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남북한 최대의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의 초코파이와 라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북측 직장장들이 지난달부터 초코파이와 라면을 간식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그동안 북한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많게는 10개 정도까지 초코파이나 라면을 간식이나 야근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북측은 특히 북한 근로자들이 공단 바깥으로 이들 물품을 갖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왜 그런 조치를 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초코파이는 북한 장마당에서 최고 인기 상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초코파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먹을거리조차도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하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주민들의 살림살이보다 체제 유지와 정치적 통제가 앞서는 실정인 것입니다.
네, 박병영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울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빨간 풍선 함께 듣겠습니다.
바람은 불지만 그건 너무 쓸쓸해 촛불을 끄지만 어두운 건 싫어 너와 나는 빨간 풍선 하늘 높이 날아 가슴 깊이 묻어도 너의 슬픔 일러 바람을 불지 마 그건 너무 정다워 촛불을 끄지 마 어두운 건 싫어 기다림이 무서워 촛불을 끄지 마 네 모습 떠올라 조용히 숲속 길을 마냥 걷고 싶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가슴속 눈물 일라 알지만 이 조용한 밤에는 촛불을 끄지마. 어두운 건 싫어, 어두운 건 싫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유명 정치인 중 한 사람인데요. 부인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양을 방문해 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의 주인공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지난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올해 67살로 미국 남부 아칸소주 출신입니다. 1978년 아칸소 주지사에 선출되면서 정치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나이 32살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 주지사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젊은 외모 탓에 소년 주지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전도유망해 보이던 정치 인생은 2년 뒤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년 뒤 다시 도전해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재기에 성공합니다. 이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시골 출신의 지방 정치인이라는 열쇠를 무릅쓰고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거죠. 현직 대통령을 큰 표차로 누른 승리였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잘 이끌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렸는데요. 가구당 소득이 늘었고 일자리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8년의 재임 기간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백악관 여성 견습사원과 성추문에 휘말리면서 탄핵 직전까지 몰리는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잘못을 했을 때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퇴임 뒤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강연회, 자원봉사 등 재임 시절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봉사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내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시절 쌓은 인맥과 경험을 좋은 일에 쓰자는 취지입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런 관례를 따르고 있는데요. 유엔 특사를 맡아 IT 지진 피해자 돕기 운동을 벌였고 에이즈 퇴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평양을 방문해 억류돼 있던 미국 여기자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미국 사람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은데요.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25년 동안 미국 백악관을 거쳐간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 조사에서 42%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은 18%,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1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지를 받은 겁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높은 지지를 받은 원인에 대해 이 조사에 참여한 미국의 유력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이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행보가 늘 관심거리가 되는데요. 부인 힐러리 여사 때문입니다. 힐러리 여사는 현재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부인의 대통령 도전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라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내전 위기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2011년 그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라크 북부를 중심으로 이슬람 과격 그 무장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주로 그 이라크 집권 세력과 다른 종교분파인 그 수니파를 중심으로 세력이 결집이 됐는데요. 최근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반군이 지난 10일 이라크 북부 모수를 장악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변화였는데요.
네.
다음 날 바로 후세인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티크리트도 점령을 했습니다. 현재 그 수니파 반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계속 세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라크 최대 정유 공장이 반군의 손에 넘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라크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군이 반군을 몰아냈다고 하는데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 정유 공장은 이라크 북부 모술과 그 훨씬 남쪽이죠.
네.
수도 바그다드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바이지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 이라크 최대 정유 공장이 있습니다. 반군이 장악했다는 보도와 정부군이 탈환했다는 그런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현지 목격자들과 보도에 따르면 반군이 정유 공장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처 손을 쓸 새도 없이 삽시간에 상황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상황이 갑작스럽게 전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 전부터 반군이 그 북부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세력을 넓혀왔습니다.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라크 정부가 적절히 대처를 못한 면이 있고요.
네.
미국도 그 이라크 정부의 그 군사 지원을 거부해 왔습니다. 반군은 그 수적으로는 정부군에 비해서 열세지만 이라크 정부군에 비해서 전투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교전 과정에서 그 상당수 이라크 정부군이 싸우지도 않고 투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에 대한 원인을 놓고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이 ISIL이라는 단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무장단체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영어 이니셜로는 ISIL이라는 그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데요. 레반트라는 것은 그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은
네.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이슬람 국가로 세우겠다. 이제 이런 뜻이
네.
됩니다. 시리아 내전에 참여해서 세력을 키운 단체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리아의 그 내전의 여파가 이웃 국가인 이라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그 내전이 지금 3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사드 정부가 반군과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군에는 그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과격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그 섞여 있는데요.
네.
ISIL도 이들 무장 단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카에다와 분리된 수니파 무장 세력으로 볼 수 있고요. 준정부 규모의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지도부와 정치적 전략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과격 이념을 선동하고 새로운 조직원을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네, 반군의 공격이 더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마침내 이라크가 미국에 군사 개입을 요청했어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이라크가 미국에 공습을 요청했는데요.
네.
마틴 댐시 미 합참의장이 18일 이라크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라크는 폭격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의 요청을 받아들였나요?
즉각 요청을 수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라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융통성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19일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최대 300명에 달하는 군 자문관을 이라크에 파견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자문관에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라크 군의 그 작전을 지원하는 게 주요 목표고요.
네.
그렇지만 이 자문관은 그 전투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또 이제 이와 함께 정찰 활동도 강화하고 이라크 내 상황을 미국 입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도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군사 장비 지원도 늘리겠다. 이게 있고요. 향후 이라크 내 상황에 따라서 반군에 대한 그 제한된 범위의 그 정밀 조준 공격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 주변국들과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외교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 미국이 군사 개입에 주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이라크 전쟁에 큰 희생을 치른 미국으로서는 이라크가 과격 이슬람 세력에 넘어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은 그 이번 사태가 반군과 이라크 정부군 간의 그 물론 충돌이지만
네.
이번 사태 본질은 그 이라크 내의 종교 분파죠. 시아파와 순위파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누리 그 알말리키 총리에 대해서 국가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미 의회 일각에서는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군사 공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사태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당연히 반박을 하고 있고요. 존 케리 국무장관은 군사 개입만이 능사가 아니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미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37%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저 수준이고요.
네.
이라크 전쟁에 대한 그 미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지지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라크 내에서는 알말리키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의 그 알말리키 총리의 책임이 크다는 건데요. 지난 2006년 집권 이후에 시아파가 권력을 독식하고 순위파는 탄압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말리키 총리를 퇴진시키고 정치연합체를 구성해서 새 총리를 뽑자는 움직임입니다. 알말리키 총리는 지난 4월 선거에서 자신은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자신의 당은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알말리키 총리의 퇴진으로 갈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정확한 사망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군이 민간인이나 포로들을 집단으로 처형하고 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정부군이 순위파 죄수들을 집단으로 처형했다는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인권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엔은 티크리트에서 반군이 그 수백 명의 민간인과 포로로 잡힌 그 정부군, 경찰을 집단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정부군이 40여 명의 순위파 죄수들을 집단 처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 외에도 유엔은 이번 사태로 이라크에서 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종교 분파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순위파냐 시아파냐에 따라서 입장이 크게 다른 건데요.
네.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죠. 그 이라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경우 알말리키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하산 로우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라크가 요청할 경우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한때 미국과 공조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미국은 공조의 초점이 반군 소탕에 맞춰져야지 시아파와 순위파의 분열을 더욱 조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대표적인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알말리키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는 주요 원유 수출국인데요. 이번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불안 심리가 높아졌고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반군이 이라크 최대 정유 공장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0일 현재 상황인데요. 이라크 최대 정유 공장이 있는 바이지에서 이라크 정부군과 반군이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라크 상황을 파악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제한적 범위의 군사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 내 외국 기업들은 이미 철수를 했거나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라크 내에는 현재 80여 개의 한국 기업과 1,300명에 달하는 그 한국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단계적 철수 계획을 마련해놓고 비상 상황 시에 전원 철수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급진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ISIL이 촉발시킨 이라크 사태 그리고 주변국들의 반응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주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양국 간 위안부 문제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언론에서는 이미 자주 소개가 됐는데요.
네.
2차 대전 중에 그 일제가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의 여성들을 군인들의 성노예로 강제로 그 동원한 사실을 말합니다.
네.
이 문제는 그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고요. 1993년 8월에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일본이 고노다마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고노다마라는 것은 당시 여성들이 그 강제로 성노예로 동원됐음을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담화입니다.
네.
이후 그 한국과 중국 등은 고노다마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인정을 하고
네.
일본 정부에 대해 그 개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 담화를 견제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총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입장 변화를 보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 위안부 문제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데요. 이번에는 무엇이 또 문제가 된 건가요?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에 착수한 건데요. 한국과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그런 의도다 이제 이러면서 반발을 했고요.
네.
일본은 그 말 그대로 검증일 뿐 수정 의도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결국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이 문제가 됐는데요. 검증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월에 검증 팀을 설치해서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20일에 21쪽 분량의 그 검증 결과 보고서를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그 새로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이 사실을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거부하는 자세로 고노 담화의 문안을 둘러싼 한국과 조정에 임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요. 고노 담화를 개성한다고 하면서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검증 작업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이다 또 이런 입장을 한국 정부는 강조해 왔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국제사회와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런 공식 입장 외에도 일본이 문안 조정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담화 작성 당시에 양국 정부는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네네.
또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도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일본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겁니다.
네. 일본이 이런 행동을 취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요.
네, 물론 그 일본 정부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한국과 충분히 협의했고 따라서 할 만큼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중국도 반발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역사를 뒤집으려는 그 어떤 기도도 인심을 얻을 수 없으며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한일 양국 관계 전망해 주시죠.
네, 이번 고노다마 검증 발표를 계기로 불편했던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당분간 양국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결론을 담은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내놓아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남중국해로 가보겠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원유 시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전개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달 그 초죠. 중국이 남중국해,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와 보르네오 섬으로 둘러싸인 그 바다를 말합니다.
네.
그 남중국해 베트남 연안에 파르셀 군도가 있는데요.
네.
이 군도 부근에서 원유 시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은 그 이 작업 현장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베트남은 반대로 자국의 영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국 선박이 충돌을 하고 또 중국 선박들이 베트남 초계정에 그 물대포로 공격을 하고 이런 충돌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베트남 내에 반중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번졌습니다. 사망자까지 났고요. 중국과 한국의 업체들이 약탈, 방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양측 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긴 했죠.
그렇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그 18일 하노이에서 만났습니다. 회담을 갖고 긴장을 해소하고 영유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려는 그 시도를 했는데요. 양측은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봤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를 못했는데요.
네.
양쪽 모두 시추 작업 현장이 자국의 영해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문제를 대화로 풀려고 시도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고요.
네.
또 양측 간 대화가 시작되면서 작업 현장 주변의 그 해역의 긴장도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중국이 남중국해 베트남 연안에 추가로 원유 시추 시설을 또 설치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18일 그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부근에 시추 시설 네 곳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달 초 처음 시추 시설을 그 설치했을 당시와는 달리 네. 당장은 베트남과 그 직접적인 마찰은 빚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작업 현장이 베트남 영해와는 떨어진 곳이고 과거에도 중국이 시추 작업을 벌인 선례도 있습니다.
네.
베트남도 일단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원유를 시추한다는 실리적인 그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목적 외에도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입지를 넓히고 더 나아가서는 남중국해 전역에서 영향력을 그 넓히겠다.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영토나 영해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네.
다만 중국처럼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규범과 관례를 지키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이런 영유권 분쟁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법이나 규범은 없습니까?
네, 지난 2002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약칭으로 아세안이라고 하는데요.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이 합의한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영유권 분쟁을 위협이나 무력 사령에 의해서 해결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요. 합의 내용은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동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인권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한 후에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것이다.